할렐루야. 오늘 어쩌다가 아침부터 계속 술 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술판이 됐어요. 근데 어디들 있다가 이렇게 다시 왔어요? 첫날,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몰랐죠. 신기하네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하여간. 이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현상이지. 예,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진리로 잘 무장하십시오.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세 끝에 꼭 쓰실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기에 이렇게 술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응?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6, 7분은 좀 편하게 하라 그래서, 저도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7번째입니다. 아. 아니, 설교 시간이 박수 치는 것도 아주 낯설어요. 당분간은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좀 이렇게 적응이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참고로 성찬식 대회는 지금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무슨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희 집 체질이 이 술잔만 지나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라 전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체가 한 문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술과 성령입니다. 이 두 요소가 왜 한 문장에 얽혀 있을까?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술에 대해서 좀 먼저 정확한 의학적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그 대학 문화의 좀 심각성은 이 술 문화에 있어요. 술 먹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대학 들어간 것처럼 대학만 들어가면 뭐 MT다 동아리다 해서 그렇게 퍼먹입니다. 그리고 죽여요. 가끔가다 사고 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외국 나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캠퍼스 문화를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디 대학교 근처에 술집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문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잘못되고 비틀려진 문화를 이 큰 거스릴 수 없는 물줄기를 누가 바꿔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술 문제는 술 문제를 넘어선 문제인 것을 좀 여러분들 각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분이 쓴 강해집이 있어요. 에베소서 강해집. 저는 이제 그분 책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분은 궁중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하다가 소명을 받고 바로 설교자가 됐습니다. 신학도 하기 전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신학을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성경에 탁월한 강해자인가 하면 주석 쓰는 사람들이 이분의 강해집을 참고할 정도입니다. 보통 거꾸로죠. 강해하는 사람들이 주석을 참고하죠. 그런데 반대로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이 로이드 존스의 강해집을 참고할 정도로 성경 원문과 해석에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이분 책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 책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해서 과학적 그 논증을 밝혀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술의 양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꼴딱 차가지고 술이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의사분들이 계시겠죠? 절대 술은 양 때문에 취하는 법이 없어요. 안 믿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술은 양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 속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놈이 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마비시키냐 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의 집합체인 중추신경을 제압을 해요. 거길 마비시켜요. 그래서 여기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사실은 단어를 파고 내려가면 그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데는 술이 갖는 속성만큼 정확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이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이 갖고 있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제압을 해요.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취하다라는 말은 지배한다 뜻이에요. 우리를 지배를 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불량스러워서 5년을 다닌 게 아니고 이렇게 불량스럽게 생기진 않았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한번 휴학을 하고 어쩌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고3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불편하다고 옆에 잘 안 앉아요.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늘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날은 교실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선생님이 전학생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 자리가 맨 뒷자리였는데 멀리서 봐도 생긴 게 이상해. 이 한쪽 눈이 흰 눈동자까지 점으로 이렇게 덮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얼마나 이상해요.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멀리 앉아가지고 이제 전학생을 구경을 하는데 참 괴이한 놈이 하나 왔구나 싶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자 앞으로 좀 안내도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는 야 어디 그 빈자리 없냐? 이제 송태근이 네 자리 비었지 옆에 너 저기 가서 앉아. 그래서 이제 졸지에 얘가 제 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내 자식들이라는 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신학기가 되거나 이제 새학년이 올라가면 또 낯선 새로운 친구를 처음 만나면 이상한 꼴에 또 기싸움을 좀 합니다. 아, 근데 이 녀석이 전학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아침부터 자꾸 막 흥얼흥얼 귀에 거슬리게 무슨 노래를 해요. 그래서 뭘 자꾸 쭈얼거리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성이 송가 아닙니까? 제 성을 빗대어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 송가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기본적으로 별명이 네 개가 반드시 쫓아다닙니다. 송아진 기본이고 송장, 송충이, 송사리. 제가 그걸 얼마 있다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전학 온 친구고 해서 또 뭐 나이도 두 살 어리겠고 해서 처음엔 조용히 탈리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냥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좀 깔았어요. 하지 마. 계속해요. 근데 그만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친구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지금도 후회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 한 건 아닌데 그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야, 얼룩소 하지 마. 그랬어요. 이 전박이 아니에요. 지금도 후회한다니까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들고 막 덤비는데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교실 안에서. 근데 저도 형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고 매점 뒤로 가가지고 싸움이 크게 붙었어요. 제가 처음 싸움이자 마지막 싸움이에요. 누가 일렀나 봐요. 체육 선생님하고 교련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체포를 하러 왔어요. 둘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싸운 꼬라지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열몇 차례 빠따를 맞고 정학 밑에 근신이라고 있습니다. 근신. 그건 이제 학교는 나가는데 교실에 못 들어가요.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이 녀석은 앞에 앉고 저는 맞은편에 앉고 일주일 내내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렇게 반성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대충 써놓고 이제 얘하고 앉아서 살아온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야,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요. 이상한데 감탄사가 나오네. 알고 보니까 이 신체적인 아픔 때문에 이 녀석이 싸움이 잦았어요. 그걸 제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전학 다니다가 서울까지, 대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밀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알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한날은 학교를 안 나와요. 공부는 안 해도 학교를 나오던 친구인데 웬일일까 기다렸는데 점심시간 도시락 까기 직전에 교실 뒷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 녀석이 기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옆에 앉는 거예요. 모자 벗어 임마. 꽉 잡고 안 나와요. 벗어. 그랬더니 확 벗기니까 이쪽은 원래 까맸고 여기 딱 균형을 맞춰 갖고 왔어요. 너 맞았냐? 싸웠냐? 아니래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매점 가가지고 삼각 플라스틱 우유하고 삼립빵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먹여가면서 꼬드겼죠. 너 눈 왜 그랬어? 너 맞았지? 싸웠지? 아니래요. 그 삼립빵을 다 먹더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는데 자기 동네에 미대를 다니는 베레모를 쓴 여학생 1학년짜리가 있었대요. 지보다 한 살이 어리죠.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너무 그 커다란 도화지를 옆에 끼고 베레모를 쓰고 늘 그 등교하는 모습이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짝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에 불은 타오르는데 이 접근할 방법은 없고 교복을 입은 주제에 그래서 이제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골목에 기다렸다가 한 세 차례 정도를 불쑥 나타나가지고 전달을 했답니다. 이 눈 시커먼 애가. 그러니 그 여학생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었는데 그랬더니 덕수궁 앞에 빵집에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적어서 주고 도망가고 주고 도망가고 그랬대요. 나왔냐 그랬더니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이 녀석이 가슴에 불이 나니까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얘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개조한 자전거 뒤에다가 그 짐칸 있죠? 휘발유를 싣고 이게 이제 정신 나갔죠. 빈속에다가 두꺼비표 사이다. 소주. 옛날엔 그 두꺼비표였어요. 소주를 한 병 반을 털어넣었어요. 빈속에다가. 그게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비틀비틀 이렇게 자전거 몰고 그 여학생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디서 또 주소 들은 풍어론 있어가지고 막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야! 나와! 그리고 이에 한 얘기가 뭐냐면 꽃이 있어 나비가 날아왔는데 누가 말려! 나와! 그랬대. 발길로 대문을 뻥뻥 치면서 그땐 다 나무대문 아닙니까? 삐그덕 하고 소리가 나더니 두 오빠가 나왔는데 아빠하고 오빠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제표 들어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른 아침에 도저히 몸이 아파가서 일어나진 못하시고 오전 내내 쉰 다음에 점심 가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얘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제정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짓을 못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내성적인 녀석들이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향적인 성격들은 사고를 덜 치는데 내성적인 아이들은 참아요. 꾹꾹 누르다가 확 폭발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얘가 술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있는 위인이 안 돼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술이 들어가서 딱 이 녀석을 제압을 하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성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에서 금주를 잘못 가리켰어요. 어떻게 가리켰는가 하면 술, 아, 그건 건덕에도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양도 안 좋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건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금주를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나 차원이라면 외롭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런 이유라면. 그런데 술은 건강이나 건덕의 차원에서 금주를 한 게 아닙니다. 술이 갖는 속성이 뭐라고요? 술 취하다. 이 동사는 지배하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술과 성령이 한 문장에 맞물려 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께만 네 인생의 지배권을 맡겨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오직 성령님께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고백의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라면 한 잔씩 하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명분이 있다고요. 높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 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 시간을 걸쳐서 어떤 것에도 지배권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는다. 이거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건덕의 문제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간 새벽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결신한 대로 이제는 성령께 지배된 삶의 자세대로 이제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직장의 일터로 들어가서 매일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 싸워야 돼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대가는 없어요. 신앙인들이 버려야 될 단어가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최고를 내놓으셨어요. 그 앞에 어디다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사랑이라는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여자가 삐쳤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살짝 이상해요. 자꾸 옆집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 그래도 내가 당신은 99%를 사랑하고 이 여자는 1%밖에 사랑 안 하는데 말이 돼요? 사랑의 개념과 속성상 99대 1이 말이 돼요? 아니에요. 사랑은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기와 똑같은 이기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어린애들을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도 자기 애를 안고 있으면 엄마가 누가 데리고 온 어떤 다른 애기를 아이고 얘 이쁘게 생겼네 머리 쓰다듬어주면 애기들이 어떡합니까? 엄마 귀를 잡고 자꾸 틀어요. 자기만 보라고. 자기만.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서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도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고 율법을 읽으며 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그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말이 아니라 그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며. 그 말은 문학적 표현으로서 성일날 너희들 나만 봐야 돼. 이런 아주 독선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기가 막혀요. 아니, 나 같은 누더기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제가 친척 가운데 아주 그 짠 분이 있어요. 짠 분. 그분 별명이 인천 염전이에요. 뒤떨어진 동전 하나 가지고 달달달 떠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사남매인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방학만 되면 그 집 몰려가서 석 달 동안 김치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셋, 우리 넷, 일곱 명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분이, 월급 날만 되면, 동양화의 취미가 있어가지고 한 판씩 하고 오세요. 이거 알죠, 이거? 이거 설명 다 해야 됩니까? 예, 화토에 취미가 있으셨어요. 꼭 한 판씩 하고 옵니다. 이 성격이 이제 좀 짜잔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안 잃어요. 왜냐하면 절대 무리한 배팅을 안 해요. 확실한 패가 들어오는 것만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 가보가 나와도 그냥 다이, 다이, 죽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가 없죠. 이럴 수가. 그러니까 늘 따서 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한 잔씩 걸치고 들어와요.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면은 들어와서 자는 일곱 놈을 다 깨워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애들이 막 비몽사몽 간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흔들거리면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저도 그때 어릴 때니까. 그러면 꼭 저를 지목해서, 아, 태근아. 네가 장남이지. 고생이 많구나.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그래서 주머니에서 막 그린벨트서부터 그냥 수표 막 꺼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받아들고 떨려가지고 그걸 가슴팍에 묶고 잠을 못 이뤘어요. 이걸 어머니를 줘야 되나? 내가 써야 되나? 그 밤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집을 지었다 헐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 이모부가 일찍 출근을 하시면서 깨워요. 태근아, 그러면 자다가 또 일어나요. 물 좀 떠와라. 밤새 술을 드셨으니까 머리가 아프시겠죠. 물을 떠다 드리면 쫙 들이키신 다음에, 아이고 말이야, 그 저기 어제 놀아준 거다 어디 갔냐? 찾아요. 갖고 있는데요. 그 저기 다 걷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싹 수긍을 합니다 다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런 걸 한 번 세 번 겪고 나서는 제가 절대 돈 안 받아요. 이 돈 받아놓고 쓸 여가도 없이 아침에 걷어가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무언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딴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하는 행동 보세요. 저 사람이 맨정신은 저럴 사람,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개가 되죠? 예? 지나가다가 이상한 짓들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술이 갖는 속성이 뭡니까?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양지에.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해인가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집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숙소로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 들어왔어요. 똑똑 문을 두들기는 문을 열어보니까 학생이에요. 전도사님이죠? 들어오시라고. 다소곳이 앉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정중하게 뭐 제자고 후배지만 그래도 이제 강사니까 정중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좀 질문이 있어서 왔대요. 앉으라 그랬어요. 선배님,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목사님, 요즘 맥주 정도는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놨어요. 여기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게 당황을 해요. 너 지금부터 내가 맥주 하면 복창한다, 술. 맥주. 해요, 빨리.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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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세 번을 복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 던진 얘기가, 야, 이놈아. 네 눈에는 맥주가 숭늉으로 보이냐? 뭐 음료수? 너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 목사님, 그 우리 교회 당회는 당회 끝나고 나서 꼭 한 잔씩 하시던데요, 그래요. 당회에서, 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신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른 교단에서, 조금 리버럴한 교단에서 이제 중등부 지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배우는 학생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문화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무슨 경향이고 문화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한국 땅의 캠퍼스에 너무도 잘못되어 있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잡아서 바르게 틀어줄 사람들은 바로 3.1교회 우리 젊은이 공동체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왕 진리를 붙들고 헌신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최고를 드리십시오. 아멘?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적당히 우리를 대우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보다 더 귀한 아드님을 십자가에 거셨더라고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행위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 의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는 겁니다.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매주 아각거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한 번은 자꾸 하신 오카논 목사님 무슨 그 특집에 인터뷰 대담자로 나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저도 그런 질문을, 유사한 질문을 뜨문뜨문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날 때 제일 보람스럽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모나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야, 송 목사, 내가 나 같은 흠이 많은 죄인이, 그 옥 한 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한없이 흠 많은 옥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나같이 한없이 흠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서 평생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럽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값을 치루어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사랑하시어 사셨습니까? 그 편에 서서 평생을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돌아서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외롭게 이 싸움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동해로, 제주로, 캠퍼스로, 일터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 전 존재가, 전 인생이, 전 시간이 오직 성령께만 지배받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싸움과 인생을 걸고 이 술래길을 감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임재가, 지배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오후에 너무도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놓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갖도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셨는지 저희들은 아직 그 높이와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고 선교지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성령께 지배되는 삶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